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하자면 한 시대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에서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올 때는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밝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대조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창세기 25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제의 맞은편,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형제의 맞은편에 거했다는 말씀. 맞은편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서로 대항하는, 좀 경쟁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떤 이 경쟁, 갈등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크게 말하자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후손 중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좀 경쟁하고 갈등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서로 경쟁하고 갈등했어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정도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나중에 보면 태에서 나올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2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런 장면을 볼 때도 에서와 야곱이 둘 사이에 늘 서로 경쟁하고 갈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두 계보가 있고 이 두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늘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갈등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경쟁, 믿음의 갈등에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더 큰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더 끝없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좀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쟁하고 갈등해서 이기는 것하고 믿음의 경쟁,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이 창세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늘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데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최후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주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버텨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경쟁이 있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어쩌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거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경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에서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야곱을 더 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이 본문이 평가하는데 에서의 행동을 본문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둘러싸고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야곱이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발꿈치 잡고 태어난 쌍둥이인데 아마 사사건건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 아들 내 장자,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요, 다 대속을 해요. 그래서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도 첫 새끼는 다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속전을 받아요. 이 처음 난 첫 새끼 장자를 위해서 그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뭐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런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에서를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에서 말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성경이 명백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되면 왜 야곱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은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조상들이 유목민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목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꿩 잡으러 다니고 무슨 뭐 사슴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사냥꾼이라기보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삭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가져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에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잡아오는 고기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 시대의 루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오자였어요. 뭔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에서는 장가를 빨리 가는데 야곱은 장가를 못 가요.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장가 잘 못 가는데 뭐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에서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쩌면 좀 불쌍해서 좀 더 많이 챙겨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능력으로 보자면 에서는 훨씬 멋있고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에 반해서 야곱은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느냐.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연약한 사람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좀 모자라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 하나님은 늘 힘이 없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영혼을 감사 안으시고 붙들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고 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강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뭔가 힘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죠.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또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항상 이방인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힘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늘 좀 쫓겨다니고 뭘 이렇게 뺏기고 자기 거 잘 못 챙기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렇게 좀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떠밀려 다니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편드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나 이삭 이야기에서나 심지어 나중에 야곱 이야기에서도 불임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이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식 제대로 못 낳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삭도 리브가가 자식을 잘 못 낳아가지고 아마 리브가가 시집오고 난 뒤에 20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40세였다고 20절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26절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낳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고 그래요.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옛날에는요 자식 낳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애 낳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을 거거든요. 20년이나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고민거리고 얼마나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이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일종의 그 재앙이라기보다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식으로는 아무렇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인 거죠. 이것이 우리 영혼의 발판이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단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일종의 디딤돌, 발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다리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있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뭐 극복하고 해결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오히려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를 더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날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